좌우 네 명 내지 다섯 명은 인사할 수 있어요. 네 명 내지 다섯 명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구약 28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년을 감사하면서 평생을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건져서 구원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귀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 우리 회중이 1부, 3부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시 반 예배 회중을 위해서 우리 안지영 목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참 좋은 날입니다. 예. It's a great day. It's a great Sunday, great Lord's Day to be together. Just to exemplify the way the church is supposed to work. All different people, different color, different language coming together to glorify God. I think that is the essence of the body of Christ. The word of God for today is from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3 through 18.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3 through 18.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2 Corinthians 4, 13 through 18. And this is what it says. The word of God says, "It is written, I believe, therefore I have spoken. With that same spirit of faith, we also believe and therefore speak, because we know that the one who raised the Lord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raise us with Jesus and present us with you in his presence. All this is for your benefit, so that the grace that is reaching more and more people may cause thanksgiving to overflow to the glory of God.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Though outwardly we are wasting away, yet 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For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are achieving for us an eternal glory that far outweighs them all.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This is the word of God. Thanks be to God. Okay, as we start out today's message, you know, I want to keep it short, maybe for about an hour and a half. You know, that's a good, you know, short, nice sermon. So I just want to start out with a video. You know, we like seeing video. I mean, you might have seen this, but, you know, I think it illustrates the point of my sermon really well, so I can just cut it real short. So let's watch this video together. It's a very short clip. I'm going to cut it short, but let's watch it.
Look at that. For you mountains. And it's stunning. And the place is so busy already. Excellent student. Now, what direction the Grand Canyon is, I'm not sure. I think it's that way. That's the view looking down. See? And there's the Trump Tower, same color as his hair. And now that view is looking north. And that's up into the desert, up into Utah and Arizona, I think. And there's facing west, and that's the setting sun. And there's the Wyndham over there. See that smaller one? And we're going to take it with us later on. So, there we are. This is the strip that... I think this is a microphone.
You know, that goes on for like a long time. I mean, if you didn't notice what was happening, is an Irish guy visiting Las Vegas. Okay? You can type it, search it on YouTube if you're interested in watching his face for about 6 minutes. You can type it on, search it on YouTube, look for Irish guy in Vegas. What happened was his son gave him a GoPro. Alright? His son gave him a GoPro to take to Las Vegas, get some nice pictures and videos. But he didn't know how to use it, right? So for the entire trip, he's filming his face, right? So he's saying, oh, look at the Trump Tower. But he's like, you see this, that's what you're seeing. Oh, the Grand Canyon is that way. And then, oh, right there. And then, you know, he goes like, oh, look downstairs, you know? But all we see is his face. So he had this camera backwards for the entire trip. You know, that's what's going to happen to, you know, Brother David later in his life because he has a GoPro and, you know. And why did we look at that video? And I was, you know, someone sent me that video. And, you know, like all pastors do, there is a profound message hidden in that video. You know, a lot of times that's how we live our lives. You know, everything is focused on me. You know, when we say, oh, look at that, it's beautiful, we give glory to God. Oh, look at that glorious presence of God. Look at that glorious worship that we're giving. But that's what you're saying. But it's about you. The worship that we're giving today, you know, we're giving glory to God. Look at that great tower, the Grand Canyon that God has created. But it's about me. I want to challenge you, brothers and sisters, on this Thanksgiving Day.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anksgiving? Thanksgiving, right? There is a reason why we don't say Thanksgiving Day. It's Thanksgiving Day. Not thanks receiving day. But that's the essence of Christianity. Today in verse 15, it tells us what Thanksgiving is really about, right? We read in verse 15, this is what it says. All this is for your benefit, so that the grace that is reaching more and more people may cause thanksgiving to overflow to the glory of God. When we read that, it gives us the reason to give thanks, and it gives us the purpose of giving thanks. That just one verse does it everything, does all, right? It says, the grace that is reaching more and more people may cause thanksgiving to overflow. Brothers and sisters,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What causes your thanksgiving to overflow? If somebody were to buy you a nice present, I know, you know, y'all ready to go shopping next week or this week. Next week, it's all gone, right? Well, if somebody buys you a nice thing, does it cause your Thanksgiving to overflow? When you buy a nice thing or when you receive a compliment, does that cause your Thanksgiving to overflow? But the Bible tells us through 2 Corinthians, Apostle Paul writes, that the thing, the very thing that should cause your thanksgiving to overflow is what? Grace that is reaching more and more people should cause our thanksgiving to overflow. One thing that we should be very thankful about is not about us receiving something, but it goes further to teach us to say, you should be thankful that other people are receiving grace. Now, you know, we as a church got together and we did fundraising for Syrian refugees. And through whatever we've raised, it's not much, but when we give that to the people in Syria and refugees all over the world, when we give that and when they receive grace, when somehow, I don't know how, we don't know how, but God works through whatever we gave and, you know, does wonders in the mysterious miracle of having people meet the Lord Jesus Christ through whatever we did, them receiving grace should cause our thanksgiving to overflow. That's what the Bible teaches. Not us receiving something should, you know, cause our thanksgiving to overflow, but others receiving grace, others doing well. Instead of, you know, there's a Korean saying that, you know, when your relatives buys a land, that your stomach hurts, right? What it means is that, you know, we don't like when other people are doing well. But the Bible teaches the opposite. You know, we can lose everything. You know, the following verse talks about that well.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Verse 16 says, though outwardly we are wasting away. It seems like we're giving everything away and we're not receiving anything. But you know what? Through that, 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You know, our grace is being renewed day by day. What would you rather have? Your relationship and your grace that you have inside of you being renewed and being restored every day? Or you having another something extra present? What would you rather have? And the secret of our inwards being renewed day by day is being grateful for others and giving ourselves for others. And the purpose of our thanksgiving is, according to verse 15, it says, that is reaching more and more people may cause thanksgiving to overflow to the glory of God. You know, if you don't know why you need to give thanks, you know, I don't know why I need to give thanks. There is a great reason. The Bible says, the thanksgiving overflows to give glory to God. And you and I, we both know that we were created to glorify God. And the Bible says, when you give thanks, you glorify God. So brothers and sisters, I want you to turn your GoPro the right way. Turn it away towards, not towards you, but towards others. Look at the beautiful things that God has created. Turn your eyes around to that which is eternal. Don't focus on which will fade away, but focus your attention to that which is eternal. And let our overflowing of thanksgiving give glory to God. That should be our thanksgiving prayer. Let your thanksgiving glorify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Let us pray. Father, we glorify your name. We have been looking into our lives and our soul and, you know, into our own world, looking for a reason to give thanks. But Lord, you are teaching us that it is not what I do and how I have done and what kind of things I have and I have not. Those are not the reason for our giving thanks. Our reason for giving thanks is that others receiving grace, that there is abundance of your grace. That is the reason, the greatest reason to give thanks, which in turn gives glory to God. So Lord, we pray that we would turn from our selfish ways, not pointing the camera at ourselves, but looking towards your creation and your things and your people and giving thanks for their receiving grace. Father, teach us to be giving people and ultimately let our lives give glorify your glorious name. We thank you, Lord, in Jesus' mighty name we pray. Amen.
Hallelujah. 예,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예, 저도 역시 약간 좀 짧게 해야 되겠다는 예,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저도 좀 짧게 해보려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수장절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장절인데 수장절이 뭐냐면 추수하여 저장한다 그런 말입니다. 추수하여 저장한다. 추수하여 저장한다. 오늘 특히 이 수장절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한 절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수장절과 관련시켜서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나옵니다. 첫째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은 맥추절, 맥추감사와 관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뭐하고 지금 관계된 거냐면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 애굽에서 했던 사건이죠. 출애굽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사건을 말하고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은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예,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돼서 거듭나야 되죠. 예. 그게 성령 강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냐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연종에 추수하여 저장함 저장하는 것을 추수가 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여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알곡을 하늘나라 창고에 데리고 가는 옮기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계시켜서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수장절을 지키며 추수하여 저장하는 이 작업을 위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타작마당이라고 나와요. 타작마당. Dressing floor 이렇게 되어 있죠. Dressing floor. 타작마당이라 나오는데 이 타작마당이 뭐를 의미하느냐.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 성전 건축하는 그 땅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타작마당이고 거기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면 그 타작마당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뭡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을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데 타작마당 말이 고레니라는 말이 고레니는 원래 고레니라는 말인데 고레는 평평하다 그런 말이에요. 평평하다. 그렇죠? 타작마당이 평평해야죠. 경사지면 나락이 다 굴러가겠죠. 또 울퉁불퉁하면 이 긁어모으는데 지장이 많겠죠. 그래서 평평 플랫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공평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 평평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공평한, fair한, unfair가 아니고 fair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 알곡인가 쪽정인가.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수장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추수하여 저장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사프라고 하는 말인데 수장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의 두 가지 상반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슨냐면 모으다 반대로 제거하다. 또 상반된 언어가 있어요. 거두어 들이다 떠나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교회는 타작마당인데 여기서 추수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장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아주 재미있는 게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거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거두어 들인다는 말이 있는데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옮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곡과 추수를 했습니다. 그럼 알곡과 축정을 구분해가지고 옮기겠죠. 어떻게? 알곡은 어디로 가요? 천국 곳간으로. 축정은 어디로 가요? 아궁이로. 예, 지옥이라는 아궁이로 갑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제거시키고 거두고 떠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알곡은 창고 곳간으로 옮기고 쭉정이는 아궁이로 불구덩이 속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드립니다.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타작마당에 곡식 단을 모으는 것 같이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곡식단,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곡식 농사를 하나님이 지죠. 농사를 잘 지셔가지고 마지막에 다 추수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마지막 작업이 있는데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세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타작마당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은 이미 계산의 가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알곡 쭉정이를 가를 대상도 아닙니다. 타작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불신자는 타작마당에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모으는데 그 곡식은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알고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작하는 때가 있겠죠? 타작하는 때가 있겠죠? 언제일까요? 봄이에요? 가을이에요? 가을입니다. 봄은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했을 때에 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예수 오셨을 때. 그리고 가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이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때는 주님은 말자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 알곡축정이 가르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때는 알곡축정을 가르려고 오십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말세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때에 세상의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말세는 어떠냐?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울 때 심판에 가까울 때가 어떤 시대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해. 마지막 때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교만해, 부모를 거역해, 절대 감사하지 않고 무장하고 원통은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이게 말세 증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들을 성도들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깨끗이 가릅니다. 쭉정이 속에 알곡 하나도 섞이면 안 됩니다. 알곡 속에 쭉정이가 섞여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퍼레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들은 천국 창고로 옮기고 죽정이는 불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특히 수장절을 지킬 세 절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장절 지킬 때에도 오늘 16절에 보면 공수로 오지 말고 공수란 말은 신명기 23장에 하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빈손으로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말은 emptiness를 말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 하나님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건 무슨 비어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 원에 보면 useless 이렇게 됩니다. useless.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unsuccessful. 실패했단 말이죠. 네. 결국에는 빈손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인생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용할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드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이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 썼다가 잘못 쓰면 쫙 보이드라고 쓰죠. 쫙 그르르고 보이드. 무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유효한 사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무효화되고 보이드되는 사람. 이 빈손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 복을 가지고 감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복이 나오는데 하나는 주실 복. 주실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주실 복. 이건 뭡니까? 미래. 또 나옵니다. 주신 복이 나옵니다. 주신 복은 뭡니까? 과거로부터. 그런데 오늘 두 가지 복을, 두 가지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면서 먼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지 않고 주실 복, 미래에 관해서 주실 복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요. 여러분, 주실 복은 두 가지 복 중에서, 두 가지 복 중에서 여러분 중요하기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기로 말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미 주신 거 아니면 앞으로 주실 거? 주실 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지금 살아와 인생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언제든지 지나고서 보니까 언제든지 나중에 받은 복이 더 훨씬 큰 복이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계속 커졌지 줄어든 적이 없어요. 제가 요새 가만히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태어난 것을 생각을 했어요. 태어난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불현듯 내가 이제 생각,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6.25 때 태어났거든요. 6.25 때 태어났는데 그때 6.25 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때 6.25 때 죽을 수도 있는데 살려주는 하나님께서는 뭐를 생각해요? 오늘날 사사만교회 담임 목사로 쓰려고 하나님 다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새까맣게 모르지. 예. 나는 까맣게 모르지. 예? 엄마, 나 배고프니까 빨리 젖줘, 우유줘, 이것밖에 없지? 아무 나는 인생에 계획도 없고, 플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맹탕인데, 가만
그러니까 이제 세월을 뒤로 이 비디오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 보니까 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과정을 쭉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심 더 커졌고 더 커지고 더 커졌어. 네. 그런 걸 내가 혼자 생각하면서 그래 주신 복이 문제라 주실 복이 엄청나겠다. 주실 복은 여러분 상상이 안 갈 정도로 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열방을 나에게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이 열방만큼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죠?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이 주실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까지 받은 복도 중요하지만 주실 복이 중요한데 그런데 주실 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주실 복 때문에 감사할 때는 뭐 때문에 감사하냐?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실 복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이라 하나님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something,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하나는 좋은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우리 손주들이,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면 그냥 좋은 거야. 뭐 사줘서가 아니야. 아 진짜예요. 걔들 내가 사주는 어떤 아이스크림 때문에 내가 사주는 후라이 때문에 치킨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하나님 자체 때문에 좋아해야 돼. 이게 감사의 본질이야. 에? 에? 이건 부차적이고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좋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스토마지 클라이언트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클라이언트가 아닙니다. 내 손님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의 상대자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자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주실 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뭐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확인하신 사람, 컨펌이 된 사람이에요. 축복을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 너는 축복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디시즌 하십니다. 결정하십니다. 이미 결정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축복 받은 후에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복을 주신 다음에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뭐를 두렵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내가 축복해가지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곡식이 풍부해지고 재물이 풍부해질 때 두렵건대 교만하여 나를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나는 부자가 됐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할까 두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something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나빴던 사람이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축복 받을수록 하나님을 멀리 멀어지고 그다음에 축복 받을수록 타락합니다. 여러분 타락하기로 말하면 건강한 사람하고 중풍병자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더 죄를 지키면 누가 더 많이 죄를 짓까? 중풍병자 죄를 많이 짓겠어요? 건강한 사람 죄를 많이 짓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바람 피겠어요? 중풍병자 바람 피겠어요? 그럼 대학 졸업자가 사기를 잘 치겠어요? 유치원도 안 나온 사람이 사기를 잘 치겠어요? 아니 이 나쁜 쪽으로 얘기하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게 건강하지 않냐면 잘 될수록 죄를 더 짓고 잘 될수록 죄를 짓고 잘 될수록 타락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 보면요, 참 그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로 본인은 신앙은 날라리인데 부모님 기도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풀어줘. 예. 어려움 안 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꾸 풀어줘.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더 그럴수록 교만해지고 대들고 말 안 듣고 뭐 뻣뻣하고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그려. 예. 축복해줄수록 대들어. 더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 구원도 못 받았어. 구원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 나 사업 문제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막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불쌍해서 일단 구원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구원도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같이 기도해 줬더니 아 구원도 못 받는데 하나님이 또 사업 문제도 해결해 주고 막 그랬어. 아 사업이 잘 되니까 열심히 주일 예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골프장 가는 거야. 그리고 사업이 잘 되니까 좋은 차, 아주 좋은 차 사가지고 열심히 바람 쐬러 가는 거야. 왜? 시운전 해봐야 되니까. 잘 나가나 안 나가나. 응?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일단은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사업이 풀리게 해주고 직장 문제 잘 해주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역시 그렇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이 복을 받은 다음에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도 크게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뭐냐면 이제 감사하는 사람인데, 요 감사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 그러니까, 오늘 방금 전에 우리 그 지영 목사님의 좋은 얘기였어요. 그 15절 말씀. 계속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영향 주는 정도의 차원에 가야 받은 복이 정말 복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또 복이 되고 또 감사도 복이 되는데 처음엔 감사했는데 그게 점점 식어져가지고 감사가 싹 식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타락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지속되느냐, 감사가 중단되느냐, 이미 복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을 경우에 감사가 지속되느냐, 중단되느냐가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감사가 지속되면 계속 복이 축복이 되고 또 많은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감사가 중단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바네트 깁슨이라는 사람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이냐.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침몰하는 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행복하고 싶으냐? 감사 배워라. 감사만 배우면 틀림없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기까지는 그냥 배신하는 사람. 뭐 사람만 있습니다. 예, 배신은 짐승은 배신하지 않는 사람만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머리 검은 사람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 없는 사람 혹시 모르겠는데. 예, 머리가 하얀 사람하고 머리가 없는 사람 모르겠는데 머리 검은 사람이 문제래 이게. 예, 예, 다른 피조물은 배신 안 하는데 꼭 머리 검은 사람만 그런다 그러더라고. 감사 복을 받는데 배신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받았기 때문에 감사는 하긴 하는 사람. 그것도 좋을 때만 하는 사람. 나쁠 때는 안 하고. 어쨌거나 그래도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 좋을 때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 나쁠 때도 하는 사람. 나쁠 때도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제가 오프라 윈프리 간증 얘기했죠. 감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 오늘 고린도전서 아까 후장, 4장, 고린도후서 4장 15절 얘기입니다. 자기는 물론 감사하고 계속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감사가 오버플로우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 오프라 윈프리가 톡쇼를 20년 만에 마치려고 그랬어요. 마치려고 했는데 어느 저 불치병, 근육 실조증이라는 병이 되나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불치병 걸린 12살짜리 아이가 그 톡쇼 한번 나왔다는 그 경험 때, 그 만남 때 뭐 인연이 되어서 계속 이메일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어떤 영감이 왔는데 선생님 지금 20년 만에 독주 마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영감으로는 하나님이 5년을 더 연장하는 것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5년을 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라고 자기 영감이 왔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순간에 그 12살짜리 그 불치병 걸린 아이의 그 이메일을 받으면서 이 오프라인병 강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관들라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5년을 재계약하고 톡쇼를 25년을 마치는데 그 아이는 톡쇼가 끝나기 전 2년 만에 14살 때 죽습니다. 저는 그 오프라 윈프리 간증을 보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그 아이는 불과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근데, 그리고 자기는 불치병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인 오프라 윈프리에게 도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이메일을 받으면서 자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을 더 연장하고 25년 만에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나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 누구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흐뭇하고 도전이 되고 뿌듯하고 용기가 나는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 살리려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단 1년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많은 복, 보이는 복만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복, 영생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하고 구원하여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질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 바쳐 감사하고 내 생명 바쳐 감사합니다. 왜?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정성을 다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해서 감사하는 모든 성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전파되고 많은 영혼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